토요 인문학 콘서트, 오늘은 세계문화 전문가 조승현 씨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조승현식 인문학의 키워드, 그리고 언어와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조금 보다 쉽고 또 재미있게 인문학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느껴봤습니다. 1부가 좀 이론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2부는 적용을 해보는 그런 이야기로 이야기할까 하는데요. 2부에서는 비즈니스 인문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인문학과 비즈니스,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서점의 인문학 코너와 자기개발 실용서적과의 거리만큼이나 그 우리가 이제 연결고리를, 연계성을 찾기가 그렇게 쉬운 두 단어는 아니에요. 비즈니스와 인문학.
예, 그거를 찾을 수 없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예.
예, 원래는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찾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인문학을 왜 배워야 되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고
네.
또 대학에서 인문학과들이 많이 문을 닫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도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비즈니스가 왜 인문학이랑 원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는 밀접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 그렇군요. 그 실제로 근데 요즘에 대학에서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뭐 보고 있지만 그러니까 기업에서 CEO들이 막 앞장서서 인문학 부활을 외치기도 하고 요즘에 변화된 현상 중에 하나가 그리고 뭐 직원들 대상으로 인문학 강연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대기업 입사시험에도 요즘에 그런 게 있나 봐요. 인문학 비중 많이 높아졌대요. 그래서 면접할 때 그런 질문도 많이 한다고 하고 기업에서 뭐 경제 경영서 이런 것도 좋은데 인문학 책을 좀 읽어라 이런 네. 주문을 하기도 하고.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인문학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누구한테 가르치던 건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인문학은 원래 국가의 엘리트들한테만 가르치던 거예요.
네.
왜 국가한테 엘리트들한테 인문학을 가르쳤냐. 그러면 그 인문학이라는 것이 사실 사람을 부리는 노하우에 관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 혼자 하는 일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조직에 몸을 담고 일을 해요, 우리가. 그러면은 내가 부장이라면 내 밑에 있는 팀장들한테 명령을 내려야 되고 내가 부사장이라면 내 밑에 있는 부장들한테 명령을 내려야 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사람들을 갖다가 부리는 어떤 체제로서 비즈니스가 돼 있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부리는 6,000년이 넘은 노하우를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네. 근데 이제 부리는 입장에서는 되게 노하우인데 부림 당하는 입장에서는 6,000년이 넘는 그 노하우를 우리가 지금까지도 그 부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억울한 감정이 막 드는. 좀 굉장히 색다르게 해석하지 않나요? 아무튼 그게 지금 비즈니스 인문학이라는 건데
네.
이런 흐름을 타고 그 직장인들을 위한 어떤 맞춤형 인문학 책들 많이 나와 있는 거 혹시 보셨어요?
네, 많이 봤죠.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일단 그 인문학이라는 것을 이제 인문학이 이제 원래 풀이가 되는 방식이 있고요.
예.
억지로 어떤 방식으로 푸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인문학이라는 것이 이제 원래 풀리는 방식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식이에요.
네.
인문학이라는 건 원래 남한테 명령을 내리는 수천 년 동안 이어진 노하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문학이 스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스토리에서 교훈을 뽑아내는 어떤 코드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코드를 안타깝게도 서양 인문학의 경우에 한국에서 배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요?
이것은 도제 방식으로 교육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논어 맹자 같은 거 배울 때 선생님이 이 구절이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그럼 네 이렇게 이런 뜻이 옵니다 그러면 아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배워나가잖아요. 어떤 네. 정통적인 해석 방식을 서양에서도 중고등학교 때 대부분 그거를 한다는 거죠. 엘리트 고등학교에서는 같이 플루타르크 영웅전이나 그리스 로마 신화나 세네카나 카이사르의 책 같은 걸 읽으면서 이 책이 어떻게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해석되어 왔는지를 배워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인문학과 비즈니스를 합칠하는 책들의 대부분이
네.
이 전통적 해석을 배우지 않은 분들이 썼기 때문에 6천 년 된 노하우의 진가를 뽑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예,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예, 안타깝게 생각을 하죠.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늘 듣는 뭐 혁신이나 성공, 창의, 소통 이런 화두들에 대한 답을 인문학에서 어떻게 찾고 또 그것을 곧바로 비즈니스 현장에 적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2부에서는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을 한 곡 듣고 갈게요. 데이브레이크의 범퍼카. 데이브레이크의 범퍼카 띄워드렸습니다. 자, 2부에서는 비즈니스 인문학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면 드릴수록 또 그 안에 또 해주고 싶은 많은 말씀들이 있으니까 바로 미니 특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제목을 뭘로 할까요?
네, 비즈니스는 사람이다.
사람이다.
가겠습니다.
네. 네.
사실 남들이 보기에 저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아니죠. 저는 책을 쓰고 강의를 하고 사람들한테 많은 정보를 주는 사람이에요.
네.
하지만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은 저도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건 참 아이러니한 거거든요. 사실 저는 이제 원래는 경영대를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문화 쪽 얘기를 많이 하니까 경영대 나온 걸 잊어버리시는데 저는 원래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경영대를 나왔는데 경영대를 나와서 이제 한 금융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금융회사에서 두 달 정도 일을 하다가 못 견디고 뛰쳐나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스스로한테 무슨 말을 했냐면 나는 평생 비즈니스 근처도 가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했죠.
왜 그랬어요, 근데?
예?
왜 그만두신 거예요?
너무 그 일이 막 이렇게 숫자만 막 이렇게 하고 막 그 서류 왔다 갔다 하고 사무실에 하루 종일 앉아 있고 막 이런 것이 너무 체질이 안 맞아가지고 내가 비즈니스 근처에도 가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회사에서 나왔어요. 나와서 세상에서 가장 비즈니스와 관련 없는 도시인 파리로 이사를 갔죠. 가장 비즈니스와 관계가 깊은 도시인 뉴욕에서 살다가 그래서 이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문화적인 일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결국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나도 비즈니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느냐. 저도 책을 쓰면 책을 쓸 때 어떤 사람이 내 책을 읽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이왕이면 많은 분이 읽어줘야 돼요. 그것은 니즈를 파악하고 마케팅을 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그 책이 제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편집돼서 디자인이 돼서 매대에 올라가려면 처음에 출판사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죠.
네.
그것은 비즈니스라면 PT를 하는 것과 비슷한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상품이 나오면 여러 독자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 사람들한테 내 책의 내용이 삶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설득해야 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책에서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는지 교육을 해야 돼요. 그것은 이제 기업으로 치면 서비스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비즈니스라는 것을 좀 더 넓게 보자. 비즈니스라는 것은 꼭 내가 기업체를 가지고 있거나 기업에서 일을 해야만 비즈니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고 있건 그 일이 돌아가도록 만드는 건 다 비즈니스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 일을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잠깐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항상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있어요. 저도 출판사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있고 네. 독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고 사람들을 항상 설득하고 있다는 거죠. 내 주변에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모으면 그것이 비즈니스가 되는 거다. 그거를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이 일을 해오면서 책을 쓰고 강연하고 방송 출연하고 이런 일을 해오면서 과연 비즈니스를 어떻게 해왔나 이 노하우가 어디서 나왔나 생각을 하면 저는 경영도 전공을 하고 인문학의 한 갈래인 미술사도 전공을 했어요. 그 두 개 중에서 내 삶에 더 많이 도움이 되는 노하우가 어디서 나왔나를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 역사에서 배운 것이 경영학에서 배운 것보다 많더라는 걸 깨달았어요.
네.
이게 굉장히 희한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산업시대에 살고 있고 산업시대는 시작한 지 100년이 되지 않았고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사회에 진입한 건 거의 한 30년, 40년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1000년이 넘은 사람들, 2000년 전에 얘기해서 이 자본주의 산업시대에 살 수 있는 노하우를 알아낼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인문학이라는 것은 사실 지금까지 거대한 조직들이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를 갖다가 스토리텔링으로 써놓은 거예요. 자, 인문학을 번역하는 여러 단어 중에 liberal arts라는 단어가 있어요. Liberal arts의 앞단어 liberal은 자유란 뜻이에요. 자유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유분방한 생각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가 아닌 자유인을 뜻해요. 로마의 자유인이라는 것은 로마의 시민이죠. 로마의 시민은 로마 시민 한 명당 수천 명의 노예로 이루어져 있는 제국을 1200년 동안 유지시킨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날 프랜차이즈 사업 하시는 분들만 해도 인터넷도 있고 전화도 있고 이런 시대에도 서울에 앉아가지고 부산에 있는 지점 잘 돌리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그런데 그 로마 시대 사람들이 아무것도 기술이 없는 통신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전화기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이메일도 없고 문자도 없는 상황에서 그 거대한 서쪽으로는 스페인부터 동쪽으로는 예멘에 이르는 땅에 수많은 비즈니스 조직을 갖다 1200년 동안 돌렸어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분명히 비즈니스맨으로서 뭔가 배울 게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네. 순전히 사람한테만 의존해서 노예가 편지 들고 뛰어다니는 그런 시스템으로 그 제국을 1200년 동안 유지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리버럴 알츠예요. 리버럴 알츠는 알츠는 원래 예술이라는 뜻이 아니라 직장 기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리버럴 알츠는 뭐냐면 로마의 자유인, 로마 시민, 세계를 지배하는 이 민족이 남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당연히 알아야 하는 상식들을 뜻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 안에 수많은 리더십과 조직을 운영하는 능력과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과 누구를 믿고 누구를 믿으면 안 된다는 교훈과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플루타르크 영웅전이라는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서양 인문학의 꽃이라고 불릴 수 있는 책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이 스토리를 그냥 재미있는 스토리라고 읽어요. 근데 이 스토리 안에 보면은 데미스토클레스라는 그리스 장군의 얘기가 나와요. 데미스토클레스는 그리스의 이순신이라고도 부르고
네.
사실 이순신 장군님이랑 굉장히 스토리가 비슷해요.
그래요.
이제 데미스토클레스가 이제 옆나라 페르시아가 큰 수군을 만들고 있는 걸 보고 언젠가 이 사람들이 그리스를 쳐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한테 우리도 수군을 양성해야 된다고 주장하였으나
네.
조정해서 알아주지 아니하여
예.
그 시골을 돌아다니면서 뜻 있는 시민들한테 모금을 해서 젊은이들과 함께 직접 배를 만들었어요.
네.
마침 페르시아가 쳐들어오자 그리스는 패전의 패전을 거듭하며 그 위기를 맞게 됐는데 그때 데미스토클레스가 페르시아에서 넘어오는 그 공급선을 차단하는 것이 답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스 남쪽에는 살라미스 해협이라는 물살이 빨라 배가 지나가기 힘든 한 해협이 있었으니
네.
그 물살이 빠른 것을 이용하여 거기에서 1대 10이라는 어마어마한 불리한 숫자에도 불구하고 배를 U 모양으로 포진시켜서 적군을 격파해서 나라를 구했다.
네.
이런 말이 있어요.
완전 이순신이에요.
이순신이랑 똑같아요. 네. 그래서 그리스의 이순신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글을 읽으면서 대체로 우리나라에서 플루타르크 영웅전을 읽으면 거기까지만 읽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부분은 그 다음에 있어요. 그 다음에 테미스토클레스가 이제 금이 환영을 하죠. 그리스의 이제 구국의 영웅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이 고향 땅에 들어오니까 이 사람이 성공에 눈이 멀었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구국의 영웅으로 대접을 해주니까 이 사람이 의원이 됐는데 의회에서 말을 꺼낼 때마다 내가 나라를 구했기 때문에 아니면은 내가 나라를 구하지 않았으면 넌 이 자리에 없었을 거야. 아니면은 네가 그때 수군 양성한다고 그랬을 때 반대한 것처럼 또 내 말에 반대하면 후회하게 될 거라는 식으로 옛날 공을 자꾸 들먹거렸어요.
네.
그래서 결국 아테네 시민이 나라를 구했으면 구했지. 그걸 갖다가 한두 번 우려먹어야지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 이 세미스토클레스를 추방해버렸어요. 도시에서.
아, 그래요.
그래서 이 글이 로마 시민들한테 원래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진정한 리더라는 것은 남이 필요할 때 있어야 리더지 이미 위기 상황이 종결된 다음에도 계속 자기가 옛날에 세웠던 공을 갖다가 주장을 하면 오히려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는다는 걸 가르쳐주는 것이
네.
이 인문학적 스토리의 진짜 목적이에요.
네.
이 스토리를 읽은 사람이 중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에요. 플루타르크 영웅전을 굉장히 많이 읽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조지 워싱턴은 미국 대통령을 두 번 한 다음에 사람들이 세 번째도 해달라고 했는데 그때 세 번째 딱 워싱턴 대통령님 한 텀 더 하시죠. 그러니까 그때 테미스토클레스의 이야기가 떠올랐대요. 머릿속에.
네. 아, 실제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예.
적당할 때 물러나야 미움받지 않는구나. 그러면 그분도 그거는 비즈니스였죠. 그러니까 네. 조지 워싱턴의 비즈니스는 정치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치가로서 영원히 국가의 아버지로 명성을 남길 수 있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어렸을 때 테미스토클레스의 이야기를 읽고 리더란 중요할 때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러날
때가 언젠지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런 노하우가 인문학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네. 자, 세 번째 강연 마무리인가요?
예.
네네. 그 방금 그 얘기에서 저는 이 책이 총 한 7가지 핵심 화두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그러니까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냐 뭐 이런 19절도 있는데 바로 네. 그 이제 인물로 잭 웰치라는 우리 굉장히 유명한 그 GE의 CEO죠.
예, 예.
그 이야기를 쓰셨더라고요. 아마 이 사람도 같은 사례에 해당하겠네요. 그죠?
예, 이제 같은 책에 보면 이제 같은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테미스토클레스 얘기를 한 다음에 이 이야기를 읽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를 한 거죠.
네.
조지 워싱턴은 이 이야기를 읽었기 때문에 제때 물러나가지고 영원히 영웅으로 남았고
네.
잭 웰치는 물론 프로타클 영웅전을 읽었겠지만 그 메시지를 새겨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물러날 때를 모르고 은퇴를 한 다음에도 고문직에 남아서 계속 CEO 때와 같은 대접을 받으려고 하니까
네.
예, 그 주주들이 아주 처절하게 잭 웰치의 명성과 지금까지 업적을 다 없는 걸로 만들어버렸죠.
네. 자, 비즈니스란 결국 이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서 또 내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기술이다. 이제 이게 이제 처음 말씀하실 때 그 핵심이었는데, 그 책에 이제 아까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핵심 화두 7가지가 조직력, 리더십, 뭐, 그 다음에 창의력, 기업 윤리, 경쟁력, 또 고객 관리, 자기 관리. 이렇게,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제일 먼저 그 조직력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조직력을 이야기하면서 노스페이스와 히틀러 이야기로 풀었어요.
네.
이게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책을 안 읽으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예, 이제 히틀러가 처음에 이제 그 독일이라는 나라가 그때 거의 무너진 상태였죠. 1차 대전에 패하해서 독일이라는 나라가 무너진 상태였는데 독일 민족을 다시 모아서 강대국을 만들어 보자는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물론 이게 나중에 이제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서 세계 대전을 일으킨 전범이 됐지만 처음에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었죠.
네.
근데 이제 독일 민족들이 그때 굉장한 열등감에 빠져 있었어요. 아, 독일 사람들은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고 전쟁만 하면 프랑스한테 지고 독일 문학 프랑스 문학보다 못하고 이런 열등감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일단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히틀러가 이제 뭔가 이제 독일 사람들한테 어떤 독일인은 이렇게 훌륭한 민족이다라는 걸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를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말로 우리가 이렇게 잘났다 저렇게 잘났다 해봤자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네.
머릿속에 이미지를 심어줘야 된다. 그래서 일단 그 해답을 뭐에서 찾아보면 그 당시 이제 바그너의 오페라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었는데 바그너의 오페라에 보면은 독일에 있는 여러 이 전설 속의 영웅들이 숲 속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히틀러가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냈어요. 독일은 숲과 친한 민족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산 속에서 무적이다. 약간 이런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걸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노스페이스라는 거는 이제 우리는 이제 등산복 브랜드로도 알고 있지만 사실 원래 등산 용어예요.
네.
그 우리 북반구에 있는 산들은 대부분 산이 북쪽이 남쪽보다 훨씬 더 험해요. 그래서 초보자들은 사우스 페이스로 올라가고
네.
숙련된 등반가들만 노스 페이스로 올라간단 말이죠. 근데 그중에 이제 알프스의 아이거봉이라는 굉장히 험한 산이 있는데 아이거봉의 노스 페이스를 올라가려고 그러다가 수십 명이 죽었어요.
네.
근데 아직 그걸 정복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히틀러가 이 노스 페이스를 정복하는 독일인한테 내가 어마어마한 상금을 주겠다. 그래서 독일 사람은 육체적으로 산을 잘 타는 민족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독일 사람들의 자부심을 만들려고 그런 거죠.
네.
그래서 결국 한 팀이 이 노스페이스를 올라가는데 성공해요. 그 성공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독일 민족이 아무것도 못하는 민족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까지 영국 등반가도 미국 등반가도 프랑스 등반가도 정복하지 못한 산을 먼저 등반할 수 있는
네.
훌륭한 민족이라는 것을 갖다가 홍보를 했죠.
예.
그래서 독일의 조직력은 키웠는데 이제 문제는 그 조직력을 어디다 썼느냐. 이제 이것까지는 아마
그런 리더십까지는 예,
그런 리더십까지는 없었던 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일곱 가지 핵심 화두 중에 또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요즘에 그 회사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이 이 말이 아닐까 싶은데 창의력, 예. 뭔가 새로운 거를 좀 개발해라 혹은 예. 생각해내라 이런 요구들을 많이 받잖아요. 그 수많은 직장인들에게 그 뭐 생각했던 이 어떤 인물들이 있을 텐데 누구의 이야기를 그럼 들려주고 싶으세요?
저는 이제 그 책 속에서 이제 척 클로즈라는 예. 이제 사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만한 뉴욕의 아방가르드 사진가의 얘기를 썼어요.
네.
이 척 클로즈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뭐냐면은 영감은 아마추어들이나 찾는 것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프로들은 매일 아침에 일하러 간다.
네.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 척 클로즈가 말하는 매일 아침에 일하러 간다라는 걸 이제 쉽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척 클로즈는 한 필립 글라스라는 한 현대 그 미술, 현대 음악가의 이제 그 초상화를 그렸는데 이걸 갖다가 1970년에서 1990년에 이르기에 12년 동안 세 번에 걸쳐서 작업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매일 일하러 간다는 것은 매일 일을 하러 가가지고 이미 완성돼 보이는 작품을 갖다가 계속 거기다 뭔가를 더해봤다 빼봤다 실험을 한다 이런 뜻이지 매일 일하러 가가지고 어제 한 일을 똑같이 한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네, 네.
근데 결국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무엇인가를 해본다는 행동 자체에서 가능성이 열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첫 클로즈 얘기를 왜 제가 거기 썼냐면은 대부분 우리가 이제 창의성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네. 너무 이게 추상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네.
그래서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요. 막 이런 말 한단 말이죠. 근데 첫 클로즈가 뭐라고 그랬냐? 영감은 아마추어들이나 찾는 거다. 그렇죠? 그럴 만한 시간이 있으니까 아마추어들. 근데 프로들은 매일 일하러 간다. 그럼 뭐냐? 저도 글귀가 떠오르지 않을 때 계속 깜빡깜빡 커서 이거 깜빡이는 것만 보고 있으면 글이 더 안 떠오르거든요. 그런데
책을...
아무거나 막 써요.
네.
그러면은 그 쓰던 도중에 나와요. 멋있는 글귀가 나와요. 그럼 그 멋있는 글귀끼리 모아가지고 또 글을 만드는 거고 이렇게 척 클로즈는 일을 믿어라. 영감을 믿지 말고 일을 믿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저는 이제 또 제 전문 분야가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이제 어원이랑 연관을 또 시켜야죠.
네.
우리가 굉장히 그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창의력을 갖다 우리가 만화로 그릴 때 대체로 이렇게 아무 생각도 안 나던 사람이 새로운 생각하면 어떻게 그리죠 우리 만화에? 이렇게 전구가 이렇게 빵 들어오는 거 그리잖아요.
반짝하면서.
근데 크리에이티브라는 언어는 전혀 그런 이미지가 아니에요. 크리에이티브라는 단어는 어떤 두 단어랑 관련이 있냐면 그 음악에서 천천히 자라난다, 음악이 점점 커진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 있죠. 비슷한 소리.
네.
크레션도. 크레션도라는 단어하고 아니면은 초승달이 점점 커져서 반달이 되고 반달이 점점 더 커지면은 보름달이 되기 때문에 초승달 모양으로 생긴 빵을 뭐라고 부르죠?
크로아상.
크로아상이라고 부르죠. 네. 크로아상, 크레션도, 크리에이티브가 다 같은 어원이에요. 음악이 점점 커지는 거나 초승달이 점점 커지는 것처럼 굉장히 느린 프로세스라고 분명히 크리에이티브라는 단어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느리다.
네.
자라나는 거다. 천천히 커지는 거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아이디어가 한 번에 완성된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니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안 나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창의력의 기본은 뭐냐면은 일단 한 가지 일을 필요 이상의 시간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창의력이 굉장히 약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일주일 걸릴 것도 이틀에 끝내는 민족이거든. 그런데 일주일 걸리는 일을 2주에 걸려서 할 때 창의적인 것이 나온다는 게 크리에이티브한 어원 속에 들어있고요. 자라난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2주 동안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되고 뭔가는 계속해야 된다.
네.
뭐 쓸데없는 글이라도 쓴다든지 쓸데없는 그림이라도 그린다든지 뭔가는 계속해야 된다. 예, 그것이 이제 그 단어만 봐도 그 안에 그 답이 들어있다는 거죠.
네, 그거 굉장히 신선하네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뭔가 창의적인 일을 한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낸다 할 때는 그 일상에서 일탈해가지고 뭔가 전혀 다른 거를
그죠.
연상하게 마련인데 매일매일의 어떤 성실성 그리고 한 가지 이상을 필요 이상으로 해야 되는 어떤 집념, 집요함, 그런 꾸준함 그게 바탕이 되지 않으면 창의력이라는 건 없다라는 네. 거잖아요. 근데요, 그, 이제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 얘기를 하는 이유는 또 비즈니스에서 인문학을 찾는 이유는 그게 뭐 다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 돈, 비즈니스는 돈. 그 결국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는 게 이제 많은 사람들의 뭐 특히 요즘 세상에는 더 꿈이 됐고 바람이 됐는데 여기에 인문학이 주는 답은 있을까요?
아 분명히 있죠.
아주 근본적인 질문인데.
아주 근본적인 네. 답이 있죠. 네. 제가 한 그 남성 잡지를 보다가 어떤 재밌는 구절을 읽었냐면은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차이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네. 제가 많이 떠도는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뭐였냐면 가난한 사람은 일을 해서 돈을 번다고 생각을 하고 진짜 돈을 잘 버는 사람은 누군가가 되면 돈이 온다고 믿는다. 그렇게 써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진짜 돈을 잘 버는 사람은 내가 부동산 업계의 최고 인자가 되든지 최고의 음악가가 되든지 최고의 소설가가 되든지 최고의 방송인이 되든지 그러면 돈이 따라온다고 믿는 사람은 부자가 되는 거고
네.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겠다 이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돈도 못 번다는 거예요. 근데 맞는 말이잖아요. 네. 어느 업계에 있던 최고 인자들은 돈을 다 벌거든요. 그렇다면 인문학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비즈니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돈 버는 걸.
네.
근데 비즈니스라는 단어를 분해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앞에 비즈라는 단어가 있어요. 비즈니스는 그냥 바쁘게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럼 비즈니스는 뭐냐면 아무 의미도 없는 단어예요.
네.
뭐를 하느냐고 하느냐고 바쁘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뭘 하는지.
뮤직 비즈니스를 하느냐 내가. 푸드 비즈니스를 하느냐. 그 앞에 들어가는 단어가 중요한 거지 뒤에 들어가는 단어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비즈니스를 하는 거 바쁘다는 건 의미가 없는 거면 푸드를 내가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은 푸드 비즈니스 1인자인 거고죠. 뮤직을 내가 세계에서 제일 잘하면 뮤직 비즈니스 1인자인 거잖아요. 그럼 결국 푸드나 뮤직이나 그 앞에 들어가는 단어는 다 뭐예요? 그건 다 인문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문학과 돈은 조금 시야를 넓게 보면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자, 비즈니스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지금 인문학과 어떻게 이게 연계가 되는 것인지 처음에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두 개의 것이 조합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사실 설명을 듣고 보니까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네요. 자, 인문학적 이 메시지를 비즈니스 안에서 어떻게 찾아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 조승연의 비즈니스 인문학 읽고 싶은 분들께 저희가 책을 선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 게시판 그리고 카카오톡 플러스로 조승연 인문학 이렇게 써서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비즈니스 인문학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음악을 한 곡 듣고 올까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외로운 사람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외로운 사람들 들려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강연 남겨두고 있는데요. 마지막은 동양의 인문학과 서양의 인문학에 관한 것입니다.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은 뭐 동양과 서양의 인문학이 이렇게 충돌하면서 어떤 갈등이나 혼란을 빚는 상황을 종종 만나게 될 텐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승현 씨의 마지막 강연 통해서 그 접점과 또 조화의 방법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요즘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야는 비교 어학 그리고 비교 문화예요. 비교 문화라는 거는 우리나라 문화와 다른 나라 문화가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하는 거고 비교 어학이라는 것은 이제 그 문화 차이가 언어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걸 연구하는 건데 사실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어려울 것처럼 들리지만요. 저처럼 이제 그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살았던 사람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외국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이랑 얘기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들도 많아지고 있고 또 중소기업도 뭐 인터넷을 통해서 수출하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외국 사람한테 어필을 할 수 있거나 이런 것이 생존의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서양의 인문학과 동양의 인문학에 대해서 오늘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네.
1990년대 중반에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일본과 호주 사이에 굉장히 심각한 외교 문제가 생긴 적이 있어요. 그 외교 문제의 근원은 뭐였냐면은 호주 소고기가 유명하죠.
네.
근데 이제 일본과 호주가 이제 그 소고기 FTA를 체결을 하면서 한 일본 요식업체가 소고기, 호주 소고기 회사랑 이제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싼 호주 소고기를 가지고 와서 일본에서 이제 요식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겠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날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가 보도가 됐어요. 일본 소고기 값이 반값으로 떨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일본 소고기 값이 호주 소고기 값보다 싸졌어요.
네.
그러면 뭐 우리도 한우를 좋아하듯이 일본 사람들은 당연히 국산소를 좋아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국산소가 수입소보다 싼데 누가 그 수입소를 먹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일본 요식업체가 어제는 경산날이었는데 오늘은 재산날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할까 막 고민을 하다가 이제 사람 한 명을 호주로 보내서 사정을 얘기를 하자. 어차피 비즈니스는 인간관계 아니냐. 그렇죠? 그리고 일본이라는 나라가 호주보다 작기 때문에 결국 일본 소고기 값은 오르게 돼 있고 우리도 호주의 좋은 공급처랑 이제 물꼬를 트고 이쪽도 일본에 있는 그 매장이랑 물꼬를 터서 서로 나쁠 거 없으니까 지금은 서로 2cm씩만 양보하면은 윈윈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일본 대표단이 호주에 가서 부탁을 했어요. 어떻게 좀 안 되겠냐? 하여튼 이제 호주 쪽에서 어떻게 반응했냐? 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반응을 했겠죠. 갑자기 깎아달라고 그러니까. 네. 이것을 보고 이제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두 업체가 이제 계약을 할 때 막 국가 정부 중요 인사들이 나서가지고 이제 호주와 일본이 이렇게 같이 비즈니스 하는 것을 축하하고 막 이런 굉장한 어떤 국가적인 이런 일이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이제 분노를 한 거예요.
네.
같이 비즈니스 한 절 때는 언제고 지금 와가지고 이제 일본 기업 하나가 큰 기업 하나가 무너지게 생겼는데 팔짱 끼고 방광하고 있느냐. 그래가지고 길거리에서 호주 반호주 시위대가 막 나타나고 막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진 적이 있는데
네.
이게 동양과 서양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죠. 동양은 계약서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사실 저도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계약서 없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아마 프리랜스 일하시는 분들 많이 그럴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는 계약서라는 게 뭐냐면 일단 상대편을 보고 저 사람 믿을만하다 싶으면 그 사람이랑 일을 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믿을만하다는 것을 갖다가 좀 확실하게 기록을 남기고 싶으면 계약서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좀 이런 건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먼저고 계약서가 나중에 온다는 거죠. 유럽 사람들 같은 경우나 그런 기독교 문화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가 체결되는 순간 인간관계가 생겨요. 계약서가 체결되기 전까지는 아무리 같이 뭐 밥을 먹고 가족들끼리 왔다 갔다 하고 그래도 비즈니스 관계가 없는 거라는 거죠.
네.
그리고 계약서가 사인되는 순간 계약서에 있는 그 정확한 내용에 따라서 비즈니스 관계가 생기고 그 계약서를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관계 자체가 그렇게 정의가 됐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갖다가 이제 서양 인문학을 좀 알았으면 이런 실수를 안 했겠죠.
네.
그럼 제가 그 인문학 속에서 어떻게 그 답을 찾을 수 있는지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서양 사람들 인문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텍스트는 역시 성경책이에요. 서양 사람들 중에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워낙 기독교 문화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성경의 많은 구절들을 어렸을 때부터 듣고 알고 있고 그냥 문화의 저변에 성경이 깔려 있어요.
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느니라라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번역하지만 원래 라틴어로는 뭐라고 써있냐면 in principio erat verbum. verbum은 단어라는 뜻이에요. 태초에 단어가 있었느니라. verbum erat apudium. 그 단어는 신의 곁에 있었고 verbum erat deum. 그리고 그 단어 자체가 신이었다라고 써있어요. 이런 텍스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일본 사람들이 가서 계약서 내용을 바꾸자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무엇이냐면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 단어가 먼저 있었고 그 단어에 따라서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창세기에도 보면은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를 사인한다는 건 서양 사람들한테는 없는 현실을 창조한다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 둘이 아무 사이도 아니지만 이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비즈니스 파트너라는 관계가 창조됐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바꿔달라고 그러는 거는 그 사람들한테는 단순한 비즈니스 디시전이 아니라 신성모독이에요. 그에 비해서 노자의 도덕경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명가명 그 이름으로 부르는 것으로 부르는 것도 가능하나 불상명 항상 그 이름으로 불리진 아니하고
네.
무명 아무 이름도 붙일 수 없는 것이 천지지시 하늘과 땅의 시작점에 있었느니라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과 땅이 먼저 있었고 그때는 이름이란 것 자체가 없었는데 우리가 나온 건 산이라고 부르고 들어간 건 골짜리라고 부르도록 했다. 이것이 이제 동양 사람들의 그 언어에 대한 관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단어 몇 개 바꾼다고 뭐 그렇게 대단하냐
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서양 사람들한테는 단어를 바꾼다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인문학을 볼 때 우리가 서양 사람들이랑 특히 일을 하는 분들은 그 나라의 인문학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 나라의 인문학을 읽으면 그 사람들의 사고코드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만약에 성경을 읽지 않았다 해도 우리가 모두 읽은 서양 인문학 책이 있어요. 어떤 걸까요?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이에요. 그렇죠? 다 읽어는 봤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들어있는 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읽었기 때문에 간과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네.
예를 들어서 셰익스피어의 그 베니스의 상인의 가장 중요한 그 구절이 어느 부분이냐면 샤일록이 계약서를 들고 간단 말이죠. 그럼 샤일록이 안토니오의 심장을 도려내도 된다는 계약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말도 안 되는 계약이잖아요, 사실. 네. 우리나라 같으면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계약 그냥 판사님이 그냥 던져버렸을 거예요. 나가. 그죠? 근데 왜 그러지를 못하느냐. 그러면 샤일록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베니스라는 곳은 전 세계 상인들이 와서 장사를 하는 곳이다. 여기서 계약서를 쓰면 이 계약서가 효력이 있기 때문에 베니스가 경제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만약에 너희가 베니스 사람들이 나의 계약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베니스는 정서에 따라서 자기네 정서에 맞지 않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곳이라고 내가 말할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모두 말하겠지. 베네치아의 법은 효력이 없다고.
네.
이런 것을 갖다가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서 읽은 사람은 아, 서구 사람들은 법과 계약에 대해서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계약서를 바꿔달라는 얘기를 애초에 하지 않았겠죠. 차라리 파괴하자고 그랬겠죠.
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동양과 서양의 사고가 그 나라의 인문학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건 뭐냐면 지금 중국이 뜨고 있잖아요.
네.
제가 이제 학교에 다닐 때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국을 알아야 성공한다 한참 그러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했고 근데 우리가 미국에서 공부할 땐 미국의 MBA 프로그램에 동양 사람 굉장히 많았어요. MIT 같은 곳에 동양 사람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런데 제가 불문학 과정에 간다든지 아까처럼 셰익스피어를 읽는 과정에 가면 동양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유학을 간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지만 미국에 있는 대학의 불문학과 가면 아시아 사람 한 명도 안 앉아 있어요. 네.
실용학문을 배우려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중국이 뜨고 있죠.
네.
미국의 MBA 학생들은 지금 공자 읽고 노자 읽고 손자병법 읽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굉장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네.
그 사람들은 우리의 정신세계를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외형세계만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그 레슨으로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게 그래서 제가 서양 인문학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청나라가 아편전쟁에 진 다음에 왜 아편전쟁에 졌느냐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했겠죠.
네.
왜 그 조그만 섬나라를 우리가 못 이겼느냐. 이 중국이라는 대국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들이 신무기가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이제 한 명을 이제 런던에 있는 배 만드는 학교에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배만 그 영 런던의 최신 전함 기술을 배워왔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청나라가 최신 군함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다시 일본이랑 붙었어요. 청일 전쟁에 붙었는데 또 깨졌어요. 왜 깨졌는지 아세요? 배만 배워왔지. 그 배를 갖다 효율적으로 돌리기 위해서 어떤 명령 체제가 존재하고 유니폼을 왜 입는 것이고. 그 장교 부사관 사병의 계급이 어떻게 나눠져 있거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전혀 안 배워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드웨어가 있으면 배라는 하드웨어가 있으면 이 배를 굴리는데 맞는 어떤 소프트웨어
네.
인간적인 요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게 합쳐져서 대영 제국의 해군이 나온 건데 그 사람들이 영국 가가지고 배우는 법, 배 만드는 법만 배우면 우리가 선진국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배웠다는 거죠.
네.
그 실수를 지금 우리가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중국이 뜨니까 공자, 맹자, 손자병법을 배우고 있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네. 그 인문학을 왜 우리가 배워야 하는가를 이제 비즈니스 인문학으로 사실은 접근을 했지만 지금 이제 동양의 인문학, 서양의 인문학, 이 인문학 안에서 새롭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
네.
그 시선을 던져주기 때문에 사실은 더 인문학을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또 창의력 이런 것도 우리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양 사람들은 단어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네.
그래서 이제 원숭이, 호랑이, 바나나 이렇게 세 개를 놓고 어떤 게 제일 관련이 많느냐 그러면 이거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예, 예.
동양 사람들은 원숭이, 바나나를 뽑는다는 거죠.
네.
원숭이, 바나나가 원숭이를 먹여 살리니까 우린 직접적인 관계를 좋아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단어를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동물끼리 모으고 그러니까 네. 원숭이랑 호랑이끼리 모으고 식물끼리 모으기 때문에 바나나는 관련이 없다고 그러는데요. 재미있는 거는 미술에 굉장한 재능을 보이는 사람들한테 이걸 물어봤더니 바나나와 호랑이를 묻는 경우가 많았대요.
그래요?
둘 다 노란색이니까.
아.
그러니까 창의적인 생각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네네.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모든 사람이 원숭이 바나나를 얘기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원숭이 호랑이를 얘기하고 있으면 그 사람 천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서양 사람들을 많이 고용을 하는 이유가 그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창의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선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
근데 그 얘기를 갖다 서양에서 할 수 있는 건 창의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동양 사람들이 또 서구에 나가면 각광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 나라의 인문학을 공부하면은 예. 여러 나라의 사고의 틀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도 자기가 충분히 남들을 능가할 수 있는 창의력을 기를 수 있다는 거죠.
네. 사고의 확장성으로 이제 통찰력 있게 뭔가를 볼 수 있는 거.
예, 여러 각도로 볼 수 있는 거죠. 같은 물건을.
그래요. 동양의 인문학과 서양의 인문학에 관한 오늘 마지막 강연 왜 배워야 하는 것인가까지 우리가 이제 들어봤습니다. 지금 비즈니스를 실제로 하고 계시니까
예.
궁금한 게 있네요. 아까 그 일곱 가지 화두 중에 조직력, 리더십, 창의력, 기업윤리, 경쟁력, 고객관리, 자기관리 이렇게 있는데
예.
그 가운데 혹시 가장 자신이 있고 자신이 없는 부분이 있나요?
조직관리는 제가 자신이 별로 없어요.
왜요?
1인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은 1인 기업이기 때문에 자기관리겠죠.
네.
내가 관리가 돼야. 예, 제 비즈니스가 잘 돌아가는 거니까.
네, 그 자기 관리 안에 뭐 리더십과 창의력과 경쟁력이 다 들어가야 되겠네요.
하지만 제가 그렇죠? 생각할 때 자기 관리는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 같아요.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뭐 이번에 청취자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가장 중요한 자기 관리는 자기가 듣기 싫은 말을 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이다. 네, 이것도 이제 플루타르크 영웅전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네, 네.
플루타르크가 뭐라고 그랬냐면 귀족 아이들은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다 아부하니까. 근데 유일하게 잘하는 게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말타기래요. 왠 줄 아세요? 말은 아부를 할 줄을 몰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귀족이고 평민이고 말을 타는데 제대로 못하면 말은 떨어뜨려 버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말 타는 건 제대로 배워요. 귀족 아이도.
네.
근데 딴 건 아무것도 똑바로 못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내 주변에 나를 떨궈줄 말 같은 친구가 많으면은 그것이 최고의 자기관리다. 그것이 제 이제 어떤 그 철학이에요.
아, 그 주변에 실제로 독설 혹은 직설 날리시는 분들 많이 계신가 봐요.
아, 제 친구들은 장난 아니죠.
근데 그 단련이 돼 있으면 사실 그런 쓴소리도 도움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해서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굉장히 거기서 상처받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경우도 네, 많은데.
그거를 단련하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특히 한국 사람들한테 많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네. 자, 오늘 이제 비즈니스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눠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인생 자체가 이제 하나의 비즈니스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 필요한 인생 비즈니스 인생을 꾸려나가는 비즈니스 원칙을 하나 정도 고르라면 뭘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인생을 꾸려나가는 하나의 비즈니스 네, 원칙
인생을 비즈니스로 봤을 때 네.
일단 그 비즈니스가 있으면 비즈니스가 아닌 것도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목표 지향적이에요. 좋은 점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단시간에 경제 성장도 이뤄내고 공부도 잘하고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일도 잘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쉬는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에만 너무 신경을 쓰지 말고
네.
비즈하지 않은 시간에도 좀 신경을 쓰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러니까 왜 그게 중요하냐면 비즈하지 않은 시간을 위해서 내가 비즈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계속 비즈하다 보면은 이 목표가 없어지더라고요. 내가 일을 왜 하고 있는지. 이런 이제 상실감이 오기 시작하면은 사실 일을 잘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비즈니스가 아닌 부분 내가 그냥 흥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내 취미 활동이라든지 내 가족이랑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는 것에 투자를 해야만 내가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비지하구나. 비즈니스 그래서 비즈니스를 유지할 수가 있구나.
네.
예,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조승현 씨에게 비지하게 만드는 그 근본 목적은 뭐예요? 목표는?
저는 그 조용한 걸 좋아해가지고
네.
예, 도시 생활을 별로 안 좋아하고 조용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예, 나가려면은 예,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아, 예, 그런 거죠. 여유롭고 한적한.
예, 한적한데 나가 있는
나중에
시간을.
나중에 삶을 위해서.
예, 그렇죠.
자, 앞으로 또 이제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뭐 계속해서 이렇게 그 공부하고 또 생각하고 또 그 안에서 뭔가를 또 그러니까 우리에게 또 새로운 메시지를 같이 공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실지 기대가 많이 되네요.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조승현 씨 고맙습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EBS2 인문학 콘서트 사랑해 주시는 청취자분들 위해서 인문학 콘서트 소식을 받아볼 수 있는 트위터를 저희가 개설을 했습니다. 영어로 EBSHconcert라고 이렇게 팔로우를 하시면 트위터에서만 참여하실 수 있는 이벤트에도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강연 다시 듣고 싶으신 분들은 팟캐스트를 통해서 청취하실 수도 있고요. 자, 토요 인문학 콘서트 5월에는 예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술을 주제로 한 달간 다양한 인문학적 시선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건데 다음 주에는 그 첫 시간이 되겠죠. 예술의 기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은 왜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부르고 시를 쓸까? 바로 이 책을 쓰신 손석춘 씨를 모시고 찾아뵐게요. 자, 오늘 마지막 곡은 이문세의 붉은 노을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토요 인문학 콘서트 박혜진이었습니다.